주님이 실망하시지 않은 이유. 강해기록 제21기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2장 23절로 24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4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요한복음 7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요한복음 7장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7절로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에는 한 가지도 나쁜 것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 그가 다 잘하였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다 잘한 것입니다. 오늘은 주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주의 깊게 봅시다. 주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충만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울 수 없는 욕망을 다시는 더 갖지 않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곧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주신 물을 먹는 자마다 그의 욕망이 만족되었으므로 무언가 부족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주를 영접했는데도 여전히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나는 아직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 나에게는 얻어야 할 것이 또 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영원한 만족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직도 목마르고 만족하지 않고 무언가를 바라고 마음이 슬퍼하며 고민합니까? 왜 여전히 요구가 있고 자기를 불쌍히 여깁니까? 그 원인은 우리가 4장 14절에 약속만을 주의하고 13절에 제시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이 물, 곧 세상의 물, 야곱이 남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물의 본질과 그 물이 우리에게 주는 것의 본질과 그 물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기간을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처음 구원받을 때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물질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깨달으려면 먼저 이 세상 물이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먼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는 말을 알아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한 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족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같이 하나하나를 바라면서 영원히 만족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물이 왜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왜 여전히 목마름을 느끼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여전히 목마릅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다시 돌아서서 13절에 언급된 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실망합니까? 바라는 것이 없다면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지 않는다면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소유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결코 돈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물이 우리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눈은 방향을 돌리게 되고 목마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낙심과 괴로움과 실망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우리가 곧 지나갈 것들을 얻어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나갈 것, 곧 지나갈 명예나 지나갈 돈을 얻기 바란다면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신 손에 들어오더라도 그것들이 당신에게 위안과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또 목마르기 때문에 또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은 우리가 지나갈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려 하는 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손이 곧 지나갈 것을 붙잡고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물론 요한복음 외에 다른 세 복음서에도 주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생 동안 그분에게 닥친 환경을 볼 때 그분은 여러 번 낙심하고 실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주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밖에서 볼 때 주님은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분은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실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2장 4절은 주님에 대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처한 환경은 그분을 낙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분은 낙심하시지 않고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이 중요시하는 것은 각각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제시된 주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거절당한 주님이고 마태복음에서는 12장에 가서 사람에게 거절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은 주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사람들이 그분을 버렸고 하나님도 그분을 버리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었다면 정녕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을 볼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셨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였다면 다 끝났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싸움에서 이긴 군병같이 함성을 올리며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그분의 만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지 않았고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을 그분의 만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늘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생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만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을 그분의 만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사물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분을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면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는 조금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명예와 영광과 도움과 위안과 부축 등을 바라지 않으면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물에 대한 생각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대한 관념에 따라 세상 사람들에 대해 어떠한 소망을 갖는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4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은 두 가지 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이 두 번째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전도로 인하여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24절은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전혀 사람에게서 무엇을 취하려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그를 장차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아셨으므로 자신을 저희에게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을 때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저희에게 의탁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분의 마음을 차지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이 잘 되었을지라도 그 일들이 그분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의 초월함을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장에서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반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였다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면 기쁘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소극적으로 어떤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때에는 몇천 명이 모였었습니다. 저희는 주님이 떡을 나누어 주는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이 참으로 우리의 왕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을 높였지만 그분은 그들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그분에게 준 것을 그분은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이 세상의 물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마음을 충족시켰으므로 그분은 세상이 그에게 준 모든 것을 거절하실 수 있었습니다. 떠나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을 사람의 높임을 받는 피해로부터 지켜줍니다. 떠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마음속이 이미 하나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로 4절, 6절, 9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때 주 예수의 형제들은 그분의 행한 표적이 많으므로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지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으면 당신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당신을 볼 수 없고 믿지도 않을 것이니 큰 지방인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당신을 믿을 것이고 당신은 유명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처소를 바꾸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분에게 많은 편리를 가져다 줄 수 있었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호기심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이한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 주님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겼다면 사람의 찬양을 받을 기회는 무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저희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특별한 칭찬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 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밖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물의 성질을 안 주님은 십자가에 계실 때에도 몇몇 여인들이 그분을 위해 큰 소리로 울 때 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시고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었을 뿐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적이 실패를 인정했고 주님의 친구들이 그분을 믿고 의지했으며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었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때 몇몇 헬라인들도 주 예수를 만나고 싶다는 것을 빌립을 시켜 주 예수께 고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 예수님이 그때 승리하신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면 구름을 탄 듯 뻐기며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 자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어 가게 하신 길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많지 않다. 이 길은 사람의 환영을 받는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소유를 주님에게 줄 수 있었지만 그분은 그것을 누리지 않았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준 것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공가를 배워야 합니다. 특히 주님의 일꾼들은 이 공가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얼굴을 내미는 사람이 내일 당신에게 발을 내밀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 호산나라 부르는 자가 내일 그를 없애라고 소리 지르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으로 인해 낙심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좋은 대우를 거절하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은 그분이 받은 환경과 전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것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신 길은 굽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길이 굽은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구들이 그분의 길을 굽게 하기를 허락치 않았고 사람들의 칭찬이 그분의 가는 길을 좌우하지 못하게 했고 대적들의 반대가 그분의 앞길을 변케 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앞에 서술한 여러 가지 시험 중 어떤 것은 사람의 영광이고 어떤 것은 적의 공작입니다. 이제 주님은 베드로가 준 더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을 맞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라고 물으니 주님은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알기에 베드로는 많은 경우 주님 앞에 행하여 주를 도왔지만 주님은 자신을 그에게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게 제자가 있다 합시다. 만약 항상 내 앞에 나서서 돕던 제자들이 나를 부인했다면 나는 아마 법정에서 심판받으며 미움에 찬 눈으로 그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제자에게 넌 나를 부인했지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현란한 우상들의 모양 사라지게 하는 그것은 낙심과 실망과 권면한 일세, 귀한 주의 나타남 일세, 오직 베드로가 본 눈과 스데반이 본 그 얼굴과 마리아와 함께한 그 마음이 나로 땅에 유혹 벗게 해. 이러한 주님의 눈빛만이 우리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에서 베드로를 보신 데에는 또 다른 면의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베드로에 대해 바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베드로가 신실하지 못한 말을 하거나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나에 대해 말할 때 낙심하고 실망하며 심지어 슬퍼하며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베드로가 주는 오해와 신실치 않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물을 마시고 친구들과 친척들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만족시키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집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친구들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으로 기뻐한다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환경이 바뀌어도 실망하지 않고 불만을 갖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 당시 제자들은 다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고 물으시고 또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16장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의 결정은 16장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분은 너희가 다 도망가고 나를 혼자 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였다면 하나님께 왜 나만 여기에 혼자 두시느냐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께서 그분과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과 몇 년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에게서 위안을 좀 얻었지만 그분의 소망을 저희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다 그분을 떠났지만 그분은 마음이 아프거나 슬프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분의 체험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들로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그분의 환경에 적합한 물이 있었지만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왜 실망합니까? 그 이유는 당신에게 아직도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은 너무 큽니다. 여러분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실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수치를 주는 사람이 있었고 때로는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이 구절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말라. 조금 지나면 또 목마르고 실망할 일이 생긴다. 세상이 준 인정, 도움, 돈, 명예, 편리, 위안 등이 당신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당신의 소유이므로 마음껏 마셔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마신다면 언젠가 반드시 목마를 것입니다. 세상 물을 마시면 마시는 그만큼 목마를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귀하심을 느끼는데 나는 왜 느끼지 못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것은 당신에게 주님 외에 많은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물을 마셨기 때문에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얼마나 바치고 얼마나 잃는가를 볼 때 주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림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어느 것이나 다 귀하고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증언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제시된 것을 볼 때 당신이 잃은 정도가 얻는 정도를 결정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 거절하는 정도가 주님의 풍성을 누리는 정도를 결정합니다. 친구들이여, 만약 누가 당신에게 인정과 명예와 위안과 영광과 부귀를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생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도 여전히 세상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물을 마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친구와 친척들이 영광과 명예와 위안과 도움을 줄 때 그대로 두십시오. 그러나 당신 자신이 그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 자신을 저희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마음이 그들로 인해 감동되지 말고 저희에게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마시려고 구하지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주 예수에 대한 말씀은 매우 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무는 물 있는 곳에서 쉽게 자라고 빨리 자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경은 그분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환경에는 그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세상과 사탄과 마귀와 천사까지도 그분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환경으로부터 격려나 부축이나 위안을 얻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생활은 일직선의 생활이었습니다. 직선은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 세상에서 직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반드시 항상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랑이 비뚤어집니다. 그가 앞을 바라볼 때 고랑은 직선이 됩니다. 그가 돌아서서 보면 즉시 고랑이 비뚤어집니다. 오, 하나님은 우리가 방향을 바꾸며 갈팡질팡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에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밖의 명성과 영광과 모든 것은 당신을 만족시키는 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 외에는 당신을 만족시킬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그분 외에는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주님을 기념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길을 걸어오셨음을 감사합시다. 그분은 참으로 사랑스러운 주님이십니다.